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뉴스입니다. 미국 육군이 올해 가을부터 한국에 순환 배치하는 기갑 여단 전투단을 스트라이커 여단 전투단으로 전환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육군은 지난 30일 발표한 이같이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런 전환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어떤 침략 행위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능력을 유지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라이커 여단 전투단은 중장갑자 플랫폼을 활용해 폭넓은 도전에 대응할 민첩하고 다기능적 역량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스트라이커 여단 전투단은 4,400명 이상으로 구성된 보병 중심 부대로 선임 지휘관들에게 속도와 효율성, 향상된 기동성, 전략적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M1 에이브럼스 탱크와 M2 브래들리 장갑차 등 기존 기갑 여단 전투단 장비는 계속 유지해 강력한 방어 역량을 더욱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육군은 이번 스트라이커 전투 여단이 전환이 미한 동맹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방어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하원 군사위 준비태세 소위원회는 지난달 9일 의결한 내년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 초안에서 미 육군의 이런 전환 계획이 한반도에서 전면전 발발 시 어떤 이점이 있는지 등을 내년 2월 15일까지 하원 군사위에 제출할 것을 미 육군 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연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북 전단과 물품 등을 통해 처음 유입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선 과학적 근거가 없는 터무니없는 궤변이란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북중 접경 지역에서 북한의 보건 시스템을 장기간 연구했던 미국 존스 허킨스대 공중보건대학의 길버트 버넴 교수는 이를 VOA에 한국에서 보내는 풍선을 통한 전단이나 다른 물품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고 말했습니다. 버넴 교수는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감염 경로가 아니라며 코로나 바이러스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인간 대 인간의 호흡기를 통해 북한에 유입됐으며 계속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버넴 교수는 그러면서 국경을 100% 봉쇄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유입은 단지 시간 문제였다며 일단 유입되면 북한의 열악한 보건 상황 때문에 비참하게도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제한된 검사와 공중보건 데이터 통계의 억제는 국가적으로 감염의 전체 범위를 파악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단지 추측만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버넴 교수는 코로나가 대북 전단을 통해 유입됐다는 북한 정권의 비난은 전염병의 책임을 외부에 떠넘기는 동시에 모든 외부 정보로부터 주민들의 접근을 더욱 단절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마틴 맥히 런던 위생 열대의대 교수 등 여러 국제보건 전문가 역시 어제 BOA에 북한 정권의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순전히 정치적 선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한국통일부도 어제 북한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 물체 표면에 남아있는 바이러스를 통한 감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질병관리청 등 국제기관과 전문가 세계보건기구 WHO 등 국제기구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반박했습니다. 타이완 정부가 홍콩의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이 25년 전보다 심각하게 후퇴했다며 중국 정부의 강압적인 조치에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수성창 타이완 청년은 영국이 홍콩의 주권을 중국에 넘긴 지 25주년을 맞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홍콩에서 자유가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수 총리는 중국은 앞서 변화없는 50년을 약속했지만 겨우 25년 만에 홍콩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라졌다며 이는 중국이 주장하는 일국 양제식 양안 통제, 즉 중국 본토와 타이완의 통일이 효과가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의 중국 담당기구인 대륙위원회도 어제 홈페이지를 통해 홍콩의 민주주의, 인권, 자유, 법치가 25년 전과 비교해 심각하게 후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끝으로 내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한반도에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요일인 내일 북한은 구름 많고 낮 최고 기온이 지역에 따라 최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양은 내일 낮 최고 31도, 함흥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름하면 어떤 풍경을 떠올리십니까? 뜨겁고 비오고 땀 흘리고 요란한 매미소리에 지치는 여름을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차가운 물에 발 담그고 부채에 서 있는 잔잔한 바람과 뜨거운 볕에 연그러갈 곡식과 과일 생각을 하시는지요? 불교의 심즉지옥, 심즉극락이라는 말이 있답니다. 마음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똑같은 상황이 지옥이 되기도 하고 또 낙원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좋은 것 떠올리고 또 잘 될 것이다 다짐해보는 마음.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좋은 결과도 불러오는 무언의 기운, 무언의 주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의 음악여행의 도성문입니다. 오늘 클래식 음악 여행은 조아키노 로시니의 오페라 도둑같이 서곡으로 시작합니다. 카를로 리치가 지휘한 로열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입니다. 로시니 오페라 도둑같이 서고 카를로 리치가 지휘한 로얄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를 만든 로시니의 대표 오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도둑같이입니다. 진지하고 비극적인 분위기가 많은 오페라 무게감에 희극적인 재미나는 분위기를 더한 세미 세리아 형식의 오페라인데요. 1800년대 초반 이탈리아에서 이런 형식이 크게 인기가 있었답니다. 내용은 부잣집에 일하는 착한 심성의 하녀가 은식기를 훔치는 도둑으로 몰려서 곤욕을 치르게 되는데 알고 보니 도둑은 까치더라라는 줄거리입니다. 아주 빠른 북소리로 시작하고요. 군대 행진곡 느낌이라고 할까요? 아주 화려하고 힘차게 진행되는 도입부가 인상적인 곡입니다. 여름 더위의 답답함에 또 소나기 같은 시원함을 한번 느껴보시라고 골라본 곡이었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고전음악 클래식의 깊이와 향기에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미국의 음악가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슬픔, 사랑의 기쁨 두 곡 이어드립니다. 사랑을 주제로 한 슬픔과 기쁨의 감정을 담아낸 바이올린 명곡이고요. 세계 2차 대전 중에 미국으로 이주하기 전에 크라이슬러가 유럽과 미국을 오가면서 당대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자로 꼽혔던 크라이슬러의 대표 작품이기도 합니다. 두 작품을 언제 만들었는지는 정확한 날짜가 나와 있지 않은데요. 하지만 1905년에 악보가 출판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크라이슬러가 30살 때입니다. 당시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19세기의 왈츠 작곡가 요제프 라너의 미발표곡을 발굴했다. 이렇게 소개를 해서 큰 주목을 받았는데 몇 년 뒤에 이건 내가 창작한 곡이다. 이렇게 밝혀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연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두 곡은 뜨거운 박수가 이어지는 낭만 가득한 아름다운 곡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기쁨, 사랑의 슬픔, 이 바이올린 작품은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가 편곡해서 피아노 연주로 소개를 했고요. 바이올린과 피아노, 첼로, 독주, 또 오케스트라 연주 등으로 연주자마다, 악기마다 조금씩 다른 느낌을 더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기쁨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슬픔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바이올리니스트 핀카스 주커먼과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전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에서 클래식 고전 음악 전해드리는 주말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르웨이 작곡가 에드바르 그리그의 페르긴트 모음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페르긴트 모음곡은 그리그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1800년대 작가 헨리크 입센의 희곡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 만든 부수음악을 엮은 겁니다. 제1모음곡, 제2모음곡으로 4곡씩 담았는데요. 극 속의 주인공인 페르긴트의 어머니 오제의 죽음 장면에 흐르는 제1번 곡 오제의 죽음을 들어보실 겁니다. 게으르고 철없고 또 양아치로 살고 있는 아들 때문에 마음고생이 참 많았던 어머니 오제가 죽었습니다. 페르긴트도 이때만큼은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그런 슬픔에 잠기는데요. 음악이 전하는 그 비통함이 깊은 인상을 줍니다. 지금도 사회 유명 인사들의 공개 장례식이나 또 추도식에 조곡으로도 자주 쓰이고요. 페르긴트의 아내 솔베이지가 페르긴트의 변화와 또 귀향을 기원하면서 부르는 솔베이지의 노래와 함께 페르긴트 모음곡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꼽힙니다. 모음곡 가운데 1번 곡 오제의 죽음, 뉴에이지 장르의 전문성을 둔 음악그룹, 미국의 현대 작곡가 팀 스토리가 이끄는 윈덤 힐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순박한 남자 포레스트 검프의 이야기입니다. 지능은 남들보다 떨어지고 척추 때문에 보조기를 써야 걸을 수 있었지만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 또 용기를 주는 가르침으로 성장한 포레스트의 특별한 인생이 잔잔한 감동을 주는 영화입니다. 미국의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이 1994년에 제작한 포레스트 검프. 오늘 클래식이 흐르는 영화로 소개해드립니다. 하얀 양복에 짧은 머리, 허름한 운동화를 신은 포레스트가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습니다. 무릎 위 상자에서 뭔가를 꺼내 먹으면서 혼잣말을 하고 있는데요. 엄마가 말씀하시길 인생은 초콜릿 상자 같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시길 밀크 초콜릿일 수도 있고 쓴 다크 초콜릿일 수도 있고 술에 쩐 위스키 봉봉을 잡을 수도 있고 엄마는 인생이 초콜릿 상자라고 하셨습니다. 떨어지는 지능 때문에 또 불편한 다리 때문에 늘 혼자 다니던 포레스트에게 제니라는 여자친구가 생깁니다. 늘 따돌림과 놀림을 당하던 포레스트에게 잡히지 말고 도망쳐라는 이 제니의 외침에 포레스트는 다리에 끼고 있던 보조기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달려나갑니다. 고등학교 미식축구팀의 스카우트됩니다. 대학에도 들어가고 베트남전에 참전하는데요. 일반 학교도 겨우 다닐 수 있었던 포레스트가 남다른 신체 능력으로 대학도 졸업하고 백악관에 초대돼 군인으로서는 최고 영예인 무공훈장을 받는 놀라운 나날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우연과 우연의 사건이 포레스트의 앞날에 펼쳐집니다. 제대를 하고 모은 돈으로 배를 샀습니다. 친구가 늘 얘기했던 새우잡이를 시작합니다. 폭풍에 죽을 뻔한 고비도 있었지만 큰 돈을 벌어서 성공을 했고 전장에서 구하지 못했던 친구의 가족을 찾아가 위로하고 돈을 쾌척합니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포레스트가 혼자가 됐습니다. 그때 잠시 고향으로 돌아온 제니도 만났고 제니는 포레스트와 하룻밤을 보내고 또 떠나버립니다. 이제 어머니도 없고 제니도 없고 혼자가 돼버린 포레스트. 갑자기 달리기 시작한 포레스트가 끝도 없이 달립니다. 달리고 달리고 또 달리고 3년간 이어진 포레스트의 달리는 소식은 세간의 화제가 됐고 왜 달리고 있는지 이유도 알지 못한 사람들이 포레스트를 추종하며 같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뭔가 깨달음의 이야기를 기대했던 사람들. 하지만 포레스트의 한마디는 집에 가고 싶다였고 그렇게 오랜 달리기를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포레스트가 제니의 편지를 받습니다. 자신을 찾아오라는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흰 양복에 운동화를 신고 초콜릿 상자를 들고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던 건데요. 제니의 집에서 만난 TV를 보고 있던 꼬마아이. 아빠가 포레스트라는 말과 학급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말에 포레스트의 얼굴이 뭉클해집니다. 포레스트는 제니와 결혼합니다.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던 제니는 늘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하지만 포레스트는 늘 함께 했다고 합니다. 제니를 떠나보내고 아들과 단 둘이 살게 된 포레스트. 낚시를 가르치고 탁구를 함께하고 책을 읽어주던 포레스트. 스쿨버스를 타고 간 아들을 기다리는 버스 정류장에서 다시 태어나면 새가 되고 싶다던 제니를 상징하는 하얀 깃털이 포레스트 주위를 날아다니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을 맺습니다. 1995년에 열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남우주연상 등을 석권한 영화 포레스트 검프. 1950년대에서 1980년대 미국 사회 주요 사건이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영화 속 흐름이 흥미롭고요. 배우 톰 행크스가 아니었다면 누가 포레스트 검프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저메키스 감독의 이야기에 공감을 하게 됩니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의 흐르는 클래식 음악, 학사모를 쓰고 당당하게 졸업해 어머니의 자랑이 된 졸업식 날의 음악입니다. 영국 작곡가 에드워드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1번 D장조, 작품 번호 39의 1번입니다. 앤드류 데이비스가 지휘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1800년대 이탈리아 음악가 주세페 베르디는 오페라 작곡가입니다. 나부코, 아이다, 라트라비아타, 일트로바토레, 오텔로 모두 베르디의 작품이고요. 인상적인 리듬의 아리아, 이 여자의 마음, 라 돈나 에모빌레는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의 대표곡입니다. 오페라 리골레토, 16세기 프랑스 왕과 또 궁정의 광대를 주인공으로 쓴 빅토르 위고의 희곡을 바탕으로 한 오페라입니다. 1851년 이탈리아 베네치에서 초연했고요. 방탕한 생활의 귀족과 복수, 가족의 죽음, 한탄이 담긴 사회 비판적 메시지를 전하는 작품입니다. 오페라 리골레토의 주인공은 바람둥이 만토바 공작의 비위를 맞추며 살고 있는 광대 리골레토입니다. 주인 만토바의 만행을 싫어하면서도 부추기고 읍소하고요. 그러면서도 늘 주위의 귀족들이 자신을 향해 복수를 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행여나 잘못될까봐 딸 질다를 꼭꼭 숨겨놓고 아무도 모르게 키우는데요. 어느 날 딸 질다가 만토바 공작과 연결됐다는 것을 알고 만토바를 죽이고 말겠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만토바를 사랑하게 된 딸 질다. 아버지 리골레토의 계획을 알고 사랑하는 만토바를 대신해서 죽게 되고요. 결국 자기 딸을 죽게 한 리골레토가 한탄하는 것을 끝으로 막을 내리는 내용입니다. 리골레토, 전체적인 메시지와는 또 다르게 호색한 만토바 공작이 부르는 노래 라 돈나 에 모빌레가 아주 유명합니다. 여자의 마음은 갈대처럼이라는 뜻이고요. 만토바 공작이 아주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여자의 마음은 바람 속 갈대처럼 흔들리고 변하는 것이야 하고 부르는 장면의 노래입니다. 미국의 테너 마리오 란자, 콘스탄틴 칼리니코스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문이었습니다.